해리 딜라이어.
1956년 눈 내리던 날, 해리 딜라이어는 경매 시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쓸만한 말들은 모두 이미 팔려나갔고, 나머지 늙고 지친 몇 마리 말들은 구제하는 한 회사에 팔렸습니다. 해리는 그 당시 펜실베니아주의 한 여학교 승마 교사였었는데 그가 경마장을 막 떠내려는 찰나 한 마리 말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잘 돌보지 않아서 발에 흉한 상처가 있었고 거세된 회색 순놈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혹사당했음을 말해주는 중노동용 마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뭔가 끌리는 점이 있어서 80불을 주고 그 말을 샀습니다. 해리 자녀들이 그 말을 처음 보았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고 등에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게 눈사람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해리가 그 말을 잘 보살핀 덕에 그 말은 유순하고 믿음직한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차분한데다가 다른 말처럼 날뛰지 않아서 여자아이들이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눈사람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해리가 당초에 샀던 가격의 두 배를 주고 그 말을 사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줄곧 그 이웃집 목장에서 빠져나와서 때로는 인근의 감자밭이나 해리의 집 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러진 통나무보다 높은 것을 그 말이 뛰어넘는 것을 해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웃은 참다 못해서 해리에게 그 말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해리의 오랜 수고는 높이뛰기 선수 말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런 대로 성과를 보았지만 최고 수준에 도전하려면 높이뛰기를 위해 특별히 사육된 혈통 있는 말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혈통 있는 말을 사는 것은 자신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리가 눈사람을 샀을 때 8살이었던 그 말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혹사당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분명히 높이 뛰고 싶어하는 그 말의 욕구를 알아채고는 해리는 그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리가 알아낸 것은 어쩌면 이 말이 시합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에 해리는 그 말을 처음으로 시합에 참가시켰습니다. 그 말은 멋진 혈통의 선수들 말 가운데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은 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말 사육자들이 눈사람을 벼룩이 득실거리는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놀랍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사람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해리는 계속해서 눈사람을 다른 시합에 참가시켰고 그 말은 계속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관객들은 매번 눈사람이 이기라고 응원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말에서 뛰어난 말로 변신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눈사람은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눈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책이 쓰여졌습니다. 눈사람이 계속해서 우승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늙은 밭갈이 말을 10만 불에 사겠다고 나섰지만 해리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1958년과 1959년에 눈사람은 올해의 말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때 최저 입찰가에 팔릴 뻔했던 이 거세된 말은 결국 높이뛰기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사람은 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 내부에 숨겨져 있는 미개발된 잠재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각계각층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명인과 보통 사람,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혹자는 확고한 내적 평화를 발산하고 있었으며 혹자는 이겨내기 힘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하면 혹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절망을 이겨낸 반면 혹자는 패배를 한 듯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농담조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행복에 겨운 사람뿐이라고 우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기쁘게 살며 행복을 발산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저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을 고무적이고 풍성한 삶으로 바꾼 특성들입니다. 첫째, 그들은 생명수를 가득 마십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필멸의 삶 이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지속되는 관계를 결속시켜주고 사람들이 삶의 최상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의 나날을 슬퍼하며 지내도록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슬픔과 우울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신앙은 소망과 기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결박의 복음이 아니라 진보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충만히 받아들이면 경이로움이 가득 차고 내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살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생명수를 가득 마시십시오. 여러분은 용서와 평화와 이해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생명수를 가득 마시십시오. 악마는 위조된 풍요로운 삶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호객꾼들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꾀느라 온갖 짓을 다합니다. 악마는 즉석의 부와 권능과 쾌락을 담은 유혹의 목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풍성한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잔치상에서 입질만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잔치상에서 풍요로운 복음에 입만 대고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되 참다운 사랑, 목적 또는 소망 없이 건성으로 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보고 가족 기도를 반복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신이 고매한 기사와 달콤한 성경을 담은 내용보다 최근의 이웃 소문이나 증권시장 동향이나 좋아하는 TV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온 마음 다해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믿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키며 진지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버리십시오. 거룩함으로 행하시고 계명을 따르십시오.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고 몇 년이 지난 후 개척자와 합류하여 유타주까지 긴 여행을 한 후 지인은 가끔 여전히 밤중에 깨어 조셉 형제와 엠마 자매를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주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죄인은 조셉 스미스는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누구든지 여기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녀에게 말하고는 아내인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갈 곳이 없다는군요. 여기에다 자리를 봐야겠지요. 엠마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인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고 몇 년 지난 후에 개척자가 합류하여 유타주까지 긴 여행을 한 후에 제인은 여전히 밤중에 잠에서 깨어 조셉과 엠마를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줬는지 생각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 삶에서 몰아냅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쁩니다. 남을 돕지 못하는 구실을 찾기란 쉽습니다. 그 구실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3월 30일부터 34일까지 결석하겠다는 쪽지를 건네받은 교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는 헛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남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기쁨은 보잘것없고 그들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수전노가 누워있네. 돈 모으는 일에만 매달렸던 지금 그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자 아무도 없고 관심 가진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삶에서 비이기적인 사랑과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인연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어 맛보는 축복과 기쁨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경외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나 환경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견자로 보았습니다. 몰몬은 병사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에서 창조된 존재임은 물론 영원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늙은 회색말로만 본다면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위대함의 섬광, 즉 우리 사랑에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위대하고 고귀한 대의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거룩하고 힘있는 성소로 만드십시오. 교회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학문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경외스러운 것으로 만드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풍성한 삶은 포장된 기성품처럼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과 슬픔을 겪은 후에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 말고도 한 작가의 다음 말을 이해하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의 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나는 내 안에서 짓누를 수 없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The abundant life isn't something.
풍성한 삶은 도착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시작된 장엄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큰 위안 중에 하나는 지상생활의 경험은 영원히 견지해서 눈 깜빡하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활의 출발점에 있든 종점에 있든 이 생은 한 걸음, 그것도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 지상생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끝은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진 영원한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운명을 찾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영혼을 지녔던 늙고 쓸모없는 말의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우리 각자의 속에는 신성하고 위대한 섬광이 있습니다. 애만 쓴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생명수를 가득 마시고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우리 삶을 경외스러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